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신임 공보국장이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날 성명을 내고 스카라무치 씨가 공보국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이는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새로운 팀을 꾸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은 스카라무치 씨가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의 요청에 따라 해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카라무치 전 국장은 백악관 동료들을 공격하는 등 백악관 내부에서 권력 암투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스카라무치 씨는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백악관에서는 스카라무치 씨를 포함해 3명의 공보 담당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31일 아침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증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름 휴가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31일 발트 지역 국가들에게 러시아 공격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으로 국제적인 국경을 다시 그리고 주권국가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유럽의 자유국가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발트 국가들이나 다른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무력과 위협, 협박 또는 악의적인 영향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755명 감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계획과 관련해 러시아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푸틴 대통령 어제 러시아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러시아 정부가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7일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도발 성향을 확인한 조치라며 맞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인접국인 페루가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남미 국가 외무장관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이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최근 실시된 베네수엘라 선거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30일 실시된 재원의회 선거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8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등 7개국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선거가 국민들의 자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지났다며 중국이 중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관적 자세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 전화통화에서 합의한 대응 방안입니다.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압박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도 동참토록 설득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갖기 전 북한 문제 해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북한을 다룰 것이고 다룰 수 있으며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응한 추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두 나라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북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북한의 2차 ICBM 발사 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방관적인 자세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를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이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을 더욱 박탈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9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중국은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기자들에게 중국이 압박을 더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China should do more.
중국이 대북 압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북한과 이란 등 불량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독특하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두 나라의 미온적 대응 자세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며 책임을 갖고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30일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고 강조한 건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류를 대표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을 계속 보이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독자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였던 최대의 압박과 개입, 또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뼈대였던 압박과 대화, 억제 가운데 대화 목소리는 당분간 입지가 매우 적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직 관리들과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능력을 사실상 과시한 만큼 강경한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중 관계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관리들에게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새롭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30일 키신저 전 장관이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상황에 관한 미중 합의가 북한 문제에 물꼬를 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란 완충 역할이 사라져 미군이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중국에 북한 붕괴 뒤 주한미군을 대부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하며 사전 합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관리들은 앞서 중국에 이미 여러 차례 북한 정권의 붕괴 뒤 시나리오와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전 백악관에서 존 켈리 새 비서실장 임명식 뒤 강요 회의를 갖고 오후엔 틸러슨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났습니다. 북한 문제가 회동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마침내 중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못하는 안보리 결의는 채택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지난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BS 방송은 전날 미 대표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이미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고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추가 안보리 결의는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결의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독재자에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만 보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마침내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고 북한 정권이 세계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며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 측에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긴장 완화와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 해법 역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주장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China have been implementing the resolutions in good faith in a comprehensive way and we urge other countries to do so. The fact that
류 대사는 31일 유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진실되고 또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나라들도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아직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포괄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북한 민생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나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 역시 안보리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류 대사는 밝혔습니다. 류 대사는 북한은 물론 미국 역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re are two principal parties to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DPRK and the United States.
류 대사는 미국과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주요 당사국으로 지칭하면서 두 나라가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로 향하기를 거부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중국의 노력은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미국이 추진 중인 독자 제재도 안보리 결의안이 만든 국제사회 규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통상 북한의 도발 직후 열리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해도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은 이미 여러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고 결의를 위반했지만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추가 안보리 결의는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결의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은 이제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고 북한 정권이 세계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8일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에 대해 이전 ICBM급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본토 타격의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과 관련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하고 최대 고도와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성능을 개선해 재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28일 북한이 쏜 ICBM급 탄도미사일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140여 킬로미터, 홋카이도에서 17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쪽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설명입니다.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두 부분을 약 300km 정도 줄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리가 날아가는 거 보니까 약 지난번 것보다는 한 5,000km 정도 이렇게 더 맥시멈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정거리가 확실히 가까워졌다. 일본태.
국방부는 북한이 평양 북동방 170km 떨어진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27일쯤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알았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사전에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능력 고도화와 대북 제재, 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압박 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항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군 당국은 다만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핵탄두 탑재의 완성도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북한의 이번 ICBM급 화성 14형 발사를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엔 조금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CBM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고 네. 정확히 할 것인가 그건 아직도 완성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송 장관은 또 북한 화성 14형의 미국 본토 도달 가능성 측면에서 북한이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의미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 조치 방안으로 3축 체계에서 가장 기초인 킬체인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킬체인을 위주로 해서 조기에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고 미한 간 사드 임시 배치와 미사일 지침 개정, 북한 핵 위협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한 연례안보협의회 SCM 이전에 양국 장관이 만나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북한 핵 위협 억제 방안,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 김상균 3차장은 31일 정보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미사일 종류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 재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른다며 북한 당국은 재진입을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위원장은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화성 14형을 ICBM이 아닌 ICBM급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사거리는 ICBM에 해당되지만 ICBM으로서의 다른 기능들의 실제 성공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11차례에 걸쳐 14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론 5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존어선 맥도웰 박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3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28일 발사한 ICBM이 재진입 환경에 노출됐던 건 분명하다며 기술 완성 단계에 바짝 접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로켓 전문가인 맥도웰 박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화성 14형의 2차 시험 발사는 이 미사일을 처음으로 완전히 실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7월 4일 1차 시험 때 미사일의 원형으로 선보였다면 이번엔 진짜를 내놓은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추고 원래 의도한 대로 작동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북한 미사일 개발의 획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뉴욕을 포함한 일부 미 동부 도시까지 닿을 수 있다는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요?
Yes, and a number of people have made estimates of what the range
그렇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1,000km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미 남부 플로리다를 제외한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사거리 외에 이번 시험을 통해 추가로 얻고자 한 기술은 뭘까요?
북한은 보조 엔진이 늘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1차 발사 때보다 최고 고도가 높아졌고 추진력이 강해진 건 실제로 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수직으로 쌓아서 3,700km를 넘게 올렸으니까요.
북한이 발사 때마다 발표하는 시험 결과는 믿을만합니까?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관측 결과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1, 2차 ICBM 시험을 주시한 서방 국가들이 내놓은 정보도 북한의 발표와 매우 가깝습니다. 러시아만 미사일 고도를 훨씬 낮게 추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추진체만 관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가 정치적 의도와 별개로 북한의 발사를 관측하는데 그런 물리적 한계를 겪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Yeah, I think so. You have to remember they're further away.
그렇습니다. 레이더는 거리에 민감한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뤄진 발사에 대해 일정 고도 이상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관측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종류의 발사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을 갖고 있고 이전보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많이 개선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례를 깨고 심야 시간에 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고려했을 겁니다. 북한 스스로 과시한 기습 발사 역량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란 거죠. 첫 시험을 낮게 하는 이유는 발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카메라로 상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뭔지 이야기가 더 쉬워지죠.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밤에 발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만큼 발사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건가요?
I think that's
적어도 1단계 추진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단 로켓은 화성 12형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형태니까요. 이번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상단 추진체 완성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워낙 높은 고도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니까 낮과 밤의 여부는 관계가 없죠.
이번 발사를 통해 1차 때보다 사거리를 2000에서 3000km 늘렸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떤 설명이 가능하죠?
1차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를 7000에서 8000km로 봤고 이번엔 11000km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최근 시험 때는 같은 미사일의 전용량을 다 발휘하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또 미사일에 보조 엔진을 추가 장착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흥미로운데요. 엔진을 추가로 단 추진체가 2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한 개의 대형 엔진과 두 개의 소형 엔진이 달린 2단 추진체에 두 개의 보조 엔진을 추가해 추진력을 높인 걸로 봅니다.
북한이 탄두 무게를 줄여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저는 북한이 1차 ICBM 시험 때와 같은 모형 탄두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탄두 무게를 줄인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북한이 1차 시험 때와 비슷한 크기이면서도 더욱 강력해진 2차 추진체를 이용해 같은 무게의 미사일을 더 멀리 보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가장 의문시되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여전히 불확실한가요?
북한은 이번 시험 직후 대기권 재진입 환경에서 탄두부의 유도와 자세 조정이 정확히 진행됐을 뿐 아니라 핵탄두 폭발 장치도 정상 작동했다면서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저처럼 이 부분에 회의적 견해를 갖고 있던 분석가들을 겨냥한 설명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단순히 궤도를 비행하는 로켓만이 아니라 ICBM 무기체계를 개발한 셈이죠. 저는 북한의 그런 주장을 반박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회수하면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홋카이도에서 재진입체 추정 섬광이 관측됐는데 잔해가 온전히 떨어졌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 같진 않습니다. 분명한 건 ICBM이 대기권 재진입 시 견뎌야 하는 환경에 재진입체가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관련 시험을 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에서 북한으로 전달된 무선 신호를 포착해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재진입체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시험한 적이 없다며 그 역량을 일축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북한이 안정적인 ICBM을 생산 배치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ICBM 배치엔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시험은 제대로 작동하는 ICBM의 원형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 겁니다. 앞으로 핵탄두 장착과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갖추는 등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미사일 부대가 아니라 생산자가 무기를 시연한 단계입니다. 자동차 기술자가 신형 모델을 만들어낸 것과 실제로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것과의 차이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존어선 맥도웰 박사로부터 북한이 최근 시험한 ICBM 기술 수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 도발에도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이 구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지난 28일 또 발사한 데 대해 도발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 복원과 대화로 풀려는 입장을 담은 이른바 베를린 구상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미 밝힌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딴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동력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한국 정부가 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 제안을 북한이 무시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에 보다 강경한 대응에 보조를 맞춰 독자 제재 강화 등 대북 응징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비핵화와 남북대화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무게의 방점은 이제 비핵화와 응징 쪽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강력한 어떤 징표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추가 배치 쪽으로 방향을 선화했다. 이런 점이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그러나 베를린 구상이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베를린 구상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동력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베를린 구상이라는 게 단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내놓은 거라서 아직은 섣불리 뭐 베를린 구상이 이게 다 거의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른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비슷한 대형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단판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중에서 북한은 북미협상에서의 우선권을 쥐는 쪽으로 방점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동안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심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남북대화는 재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북한이 지금 당장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온다고 해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국면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한편으론 도발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한 공조의 틈을 벌려놓으려는 선전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한국 정부라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냐 북한이냐 뭐 양자 태질에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 한국 정부를 좀 압박하는 뭐 그런 어떤 카드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30일 트위터 글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는 끝났다며 중국의 행동을 압박하면서 일본과 한국도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30년에 걸친 남북한의 국제무대 스포츠 교류에 대해 최연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에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기다리지도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또 반대로 비관하지도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물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하계올림픽이 그리고 2022년에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이렇게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강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우 위원장도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are supporting athletes from the country.
북한 당국이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던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이거 미남 북남 체육 교류를 주도하고 뭐 물꼬를 두고 하느냐.
남북한이 스포츠 교류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1991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일 팀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현정화, 북한에서는 리분희 선수가 단일 팀을 이뤄 중국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남북 단일 팀이 우승하자 남북한 선수와 임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당시 북측 황건동 감독의 말입니다.
우리 코리아 팀이 합치면 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일 것이 있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해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때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개막식 공동 입장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남북한은 그해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반도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북한의 살아가게 된 모습을 전 세계 60억에 과실하고 있는 남북한 11만 8천 관중들 많은 박수로 하나가 된 코리아를
남북은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총 9차례 종합대회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북한은 280여 명의 여성 응원단을 보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KBS 방송입니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기쁩니다.
기쁩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또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북측 응원단의 일원으로 남한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직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대조를 이룬 건 2014년 10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응원단 파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북한은 개막식을 2주 앞두고 대회 참가를 정격 선언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폐막식 당일에 나왔습니다. 이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용의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등 북한의 최고위 3인방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최용의 비서의 목소리입니다.
통일 부호도 부르고 또 통일기도 다 이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 걸 보고 이 체육이 다시 말하면은 통일 위한 데서 앞섰구나.
이처럼 스포츠는 지난 30년간 남북한을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정권 유지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봉쇄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북한은 최대 40여 개국에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국과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때 적어도 45개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전 세계 20개에서 40여 개국에 11만 명에서 12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부센터장은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3만 명, 중국에 7, 8만 명, 쿠웨이트에 4, 5천 명,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2천 명 등 11만 명에서 12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은 지난해 3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가 세계 20여 개국에 5만 명에서 6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북한이 파견한 인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동과 몽골, 아프리카 등 20여 개 국가가 확인되고 있다며 여기에 소규모 인원을 파견한 국가를 포함하면 40여 개 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증진 전략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는 23개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는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사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중국에서만 북한 노동자가 7, 8만 명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들 해외 노동자들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연간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부분의 경우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자들의 총 수입의 70% 내지 90%를 가져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소득은 월 100달러 정도라며 북한 정부는 이를 통해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60세 이상 탈북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통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을 통해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고 있는 탈북자 실버 합창단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향의 봄을 합창하고 있는 이분들은 노년층들로 구성된 탈북 합창 단원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탈북 동포회의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로 구성된 이 실버 합창단은 문화 활동을 통해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실버 합창단 한금복 단장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어르신 분들로 이렇게 다 조직됐잖아요. 60세 이상부터 이분들의 연령상 볼 때 뭔가 잠재력을 발휘해서 뭔가 하나 취미에 맞게 뭐 조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끝에 제 아이디어가 예, 합창단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이렇게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실버 합창단으로 예, 꾸리게 됐습니다.
이 합창 연습을 위해서 먼 거리에 살면서도 연습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음이 맞지 않고 서로가 다른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연습하면서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각 곳에서 서울 경기도에서도 오고 뭐 평택에서까지도 멀리에서 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자니까 이렇게 선율이 맞지 않아서 음악적인 선율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율을 다 맞춰야 하나 된 목소리를 나와야 되잖아요. 엘토하고 소프라노 두 가지 목소리를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개별 지도를 있어요.
그만큼 단원들의 열정도 높고 합창단에 대한 애정도 넘칩니다.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과거로 열심히 연습에 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는 연세 있으시잖아요. 연세 있는데 가사를 보지 않고 이제 새로 배운 노래도 무조건 암송 내라 이렇게 하니까 하고자 하면 뭐 결심하는 못해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 다짐 있으니까 이분들은 무조건 미치려면 다 암송내고 테스트 해보면요 그 통과돼야만 돼요. 그럼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새로운 노래도 암송을 다 해서 보지 않고 무대에 섭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요.
단원들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러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창단 연습에만 오면 나이를 잊어버린다는 한 단원의 이야기입니다.
호박도 핀 것 같다 하면서 칭찬해줬어요. 그래 정말 아이들처럼 그래서 그럴 땐 딱 아이들 된 것 같아. 그래 뭐든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이쁘단다 야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나이를 다 잊어버리고 이 노래할 때만은 청년이 된 것 같고
이제는 합창 단원을 찾는 무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갈 때는 보람과 희열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이 그 정말 60부터 80세까지 정말 노인 단체인데 이렇게 노래를 참 잘 부르고 우리가 더 큰 무대 하려 한 데는 못 써봤지만이 정말 이 추억에 남고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예.
아유 공연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았죠. 내가 80세 고령에 무대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기뻤어요.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창단을 조직해 사비를 털어 운영할 만큼 이 단원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 합창단 연습을 통해서 고향 생각도 하고 서로 간의 정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우울증처럼 막 고향 생각하며 자꾸 울다 보니까 병이 나고 이러던 것이 이래 합창단에 오면 아 수다도 떨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아지고 보양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모저모 모두 건강해진 것 같아. 80세 들어서서 이게 젊은 동생뿔 되는 분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이렇게 하니까 뭐 기쁜 일이죠. 뭐. 자녀들 다 북한에 다 있는데 계속 그런 거 생각하고 이거 치매 걸리기도 쉽단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고 즐겁게 보내니까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금복 단장은 합창단을 더 발전시키고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까지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 음악적으로 더 발전시켜가지고요. 하나 된 목소리로 정기공연 1년에 3번 함으로써 또 전국 순회 공연하고 그다음에 미주 공연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럽 공연 가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에게 희망도 안겨주면서 더 잘해가지고 정말 유럽까지 여러 나라 뭐 파리, 독일, 뭐 영국 뭐 다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 가서 제 손 다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합창단을 통해서 남한 생활의 정착과 또 마음의 안정까지 이룬 실버 탈북 합창 단원들은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서 음악 자원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 32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 상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2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1도. 수풍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은 32도. 희천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9도. 용현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 최고 31도. 사리원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흐리고 평강에는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29도. 청진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8월 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신임 공보국장이 오늘 전격 해임됐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스카라무치 씨가 공보국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이는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새로운 팀을 꾸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은 스카라무치 씨가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의 요청에 따라 해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카라무치 전 국장은 백악관 동료들을 공격하는 등 백악관 내부에서 권력암투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스카라무치 씨는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백악관에서는 스카라무치 씨를 포함해 3명의 공보 담당자가 물러났습니다. 미국이 31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유 문제는 계속 검토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을 위한 재헌의회 선거를 강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30일 실시된 재헌의회 선거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등 7개국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31일 아침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증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름 휴가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755명 감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30일 러시아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러시아 정부가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7일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도발 성향을 확인한 조치라며 맞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31일 발트 지역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공격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펜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으로 국제적인 국경을 다시 그리고 주권국가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유럽의 자유국가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발트의 국가들이나 다른 나토 동맹국에 대한 무력과 위협, 협박 또는 악의적인 영향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2019년 3월을 기해 EU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도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31일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가 지금처럼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